중국 경제 짓누르는 4D, 시진핑 체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의 뉴스 10 취재 파일입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온 분들을 만나보면 중국 경기가 좋지 않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엔 인파가 몰리던 쇼핑가가 매우 쾌적해졌다거나 하는 얘기들이죠. 중국이 워낙 크고 중요한 나라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중국 경제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체로 판단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해 5% 성장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보다 나쁘고 최근에 금리 인하 정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 그다지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징후는 많습니다. 돈과 사람이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중국을 떠나 중남미를 거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밀입국에 성공한 사람은 2만 2천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됩니다. 중국 인구에 비하면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일지 모르겠지만 이 난민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자나 기업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을 통해서 자산을 빼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2% 줄었고 순유입에서 순유출액을 뺀 순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에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리오프닝과 함께 세계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중국 경제. 왜 이런 상황일까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스브스 프리미엄 뉴스 10과 유튜브 교양이를 부탁해 공동기획으로 2부에 걸쳐 이런 문제들을 다뤄봅니다. 그동안 중국이 국가주도 건설 투자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택, 공장, 인프라가 많아졌고 부실 채권이 쌓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고 몇 차례 이를 정리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죠. 강력한 봉쇄 정책 속에 많은 회사와 가게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던 빅테크 플랫폼 엔터, 사교육 등의 기업들은 공산당의 공동 부유 지도를 받고 기가 꺾였습니다.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단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겐 더 시급한 국정과제, 즉 미국과의 대결과 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부를 그런 데 쓰는 걸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보복 소비를 할 여력이 없었죠. 지자체들은 코로나 검사와 방역 비용으로 재정을 탕진해서 돈이 바닥났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전에는 이럴 때 토지 이용권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했는데 이미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라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이러면 밖에서라도 열심히 벌어야 경제에 숨통이 트일 텐데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죠. 팬데믹 발원지 논란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과 얼굴을 붉히고 싸우다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편들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서구에서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유행어처럼 회자됐고 이들은 중국 투자를 걷어들이고 중국산 상품을 덜 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 공장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중국 공장들이 살 길을 찾아 오히려 멕시코나 베트남, 인도로 떠나는 현상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가장 많은 물자를 수출하는 나라로 멕시코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3.95%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할 거라는 관측이 다수입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 같은 사태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부양책으로 민간 소비를 자극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물을 씻어내려면 충분한 양의 물을 왕창 부어야지 찔끔 부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민간 소비가 안 돌아가는 게 금리가 높아서일까요? 그보다는 자국 경제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기존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높이고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고 외부 세계와 더 자유롭게 교류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반간첩법을 내세워 외국 기업인들을 겁주는 판입니다. 경제의 생리를 알고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을 줄 아는 전문가 집단이 중국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집단의 수장격이던 리커창 전 총리는 핵심 권부에서 밀려난 지 1년 만인 지난해 가을 68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사망을 당한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 정치 매거진 포린폴리시는 최근 중국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4개의 D를 꼽았습니다. 이는 debt 부채, 디맨드 수요의 부진, 데모그래피 감소세로 접어든 인구, 그리고 디커플링입니다. 앞에 세 가지 D를 해결하는 건 중국 지도부의 능력에 달린 문제죠. 넷째 D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능력보다도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외교협회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전문가 아가테 데마라이스는 중국이 이미 1980년대부터 안보 목적으로 독자적인 기술 공급망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기술, 교역, 금융 등에서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관해 러시아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디커플링을 발명한 세계 선두주자가 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봐도 베이징이다. 가깝게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이 계기가 됩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이 이후 푸틴은 보다 전면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 제조업, 금융이 버틸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 준비를 마친 뒤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겁니다. 대만 통일에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중국도 같은 고민을 안고 러시아의 케이스를 면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전략 자체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중국이 그 챔피언이 되겠다는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국가산업정책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수송로로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겠다는 일대일로 계획, 위안화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의 국제결제통화, 특히 석유 거래 결제 대금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도 그러한 정책입니다. 다만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4D로 요약되는 제약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속된 말로 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라고는 하지만 2007년에서 2008년 월스트리트 상황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른바 멜트다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들은 국가 소유인데다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 자본시장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지난 2일 공개한 중국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4.6%로 둔화되는 데 이어 2028년까지는 약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정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은 지금처럼 답답한 상태로 중국 입장에선 저성장 국면을 상당 기간 이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3에서 4%는 우리보다 한참 높은 수치지만 중국은 원래 7% 성장은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라는 게 불과 4, 5년 전 얘기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무려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말 할까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현식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회 뉴스십 취재파일, 저는 아나운서 김윤상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설치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